집주인은 상인에게 마늘 요리를 먹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그가 요구한 물과 알칼리성 물질, 재, 비누를 가져오라 지시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드시지요. 바그다드에서 온 상인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르게 일이 흘러가자 집주인의 집착이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한 조각을 떠서 입에 대고는 덜덜 떨며 삼켜놓기 시작했는데 우리를 놀라게 만든 것은 그가 음식을 먹는 모습이 아닌 그의 엄지손가락이 보이지 않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가 다른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 중 누구도 이를 눈치챈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 엄지손가락은 무슨 사고로 잃게 된 것이요?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신 쪽 말고도 사실 저는 양쪽 다 엄지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쪽 엄지 발가락도 없습니다. 저는 전례가 없는 모험으로 인해 이런 불구가 되고 말았지요. 인내심을 가지고 제 이야기를 들으실 각오가 있으시다면 기꺼이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손부터 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과 함께 그는 식탁에서 일어나 그의 말대로 120번씩이나 손을 씻고는 자리에 돌아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칼리프 하루날라 시대의 치세 아래 제 아버지께서는 바그다드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 중 한 분이셨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태어났지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만 쾌락에 빠져 중요한 일들을 등한시한 끝에 부끄러운 상황 속에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많은 유산은커녕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제 소유의 재산은 물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만 했죠. 마침내 모든 빚을 청산하고 나서야 저의 얼마 남지 않은 재정상태도 조금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운영하던 가게 문을 열고 있는데 웬 노세를 탄 숙녀분이 시종들을 거느리고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시종은 그 여인에게 아직 시간이 너무 이르다고 말했죠. 시장에는 저를 제외하고는 아직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주변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상인인 제게 다가와 다른 상인들이 올 때까지 제 가게에 잠시 앉아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물론 저는 당연히도 흔쾌히 응했습니다. 여인은 제 가게에 들어와 앉았고 주변의 시종들과 저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는 시원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베일을 벗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뭔가를 전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매료되어 도저히 그녀에게서 시선을 돌릴 수가 없었죠. 저의 시선을 알면서도 한동안 얼굴을 숨기지 않던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녀는 의도적으로 제게 얼굴을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관찰을 위한 시간이 충분히 흘러간 후 다시 얼굴을 베일 속에 감추더니 저에게 여러 종류의 최고급 상품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구입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인, 저는 이제 막 세상에 발을 디딘 젊은이에 불과합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최고급 상품들을 취급하고 운반할 만한 자본이 없습니다. 부인께서 원하시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군요. 그러나 여러 가게를 오가는 수고를 덜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시장의 이웃 상인들로부터 가장 저렴한 가격의 그 물건들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녀는 이 제안에 동의하며 저와 계속 대화를 이어갔고 저는 조금 더 오래 그녀가 머물 수 있도록 주변 상인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대화하다 보니 아름다운 그녀의 외모보다 뛰어난 재치에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즐거운 대화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시장의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열었고 저는 그녀가 원하는 물건을 찾으러 가야만 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물건을 찾았고 총 은화 5천 디레임까지 가격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건을 시종에게 건네주었고 저는 그녀를 시장 입구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노새를 타고 돌아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죠.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저는 사랑의 눈이 멀어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서 돈을 받는 것을 까먹어버린 것이죠. 여러 대화를 나눴음에도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제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막대한 금액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고 물건을 건네준 상인들은 아마도 기다려줄 인내심이 없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변명을 다했고 그렇게 무거운 빚을 진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건을 외상으로 해준 상인들은 8일의 시간을 주었지만 그녀에게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고 결국 상인들에게 8일을 더 달라고 간청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바로 다음날 그녀가 노세를 탄 채 이전과 똑같은 시종들과 정확히 같은 시간에 시장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곧장 제 가게로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게 했군요. 돈은 여기 있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지난번처럼 다른 가게들이 문을 열 때까지 대화를 나눴고 평범한 주제였지만 그녀의 입을 통해서 듣다 보면 새롭고 신기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녀의 재치에 감탄했던 것은 한순간의 착각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상인들이 도착하여 가게를 열자마자 저는 각각 주인에게 물건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이 필요로 하는 또 다른 물품들을 이번에는 그마 천 개에 해당하는 만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도 전과 같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만 가지고 가버렸죠. 그러나 저는 여전히 그녀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를 괴롭힌 것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녀가 어떠한 담보도 없이 떠나버린 통에 전부 다 막대해진 금액을 책임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컨대 사랑의 감정은 당시 제가 느끼던 불안을 억누를 만큼 강력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 달간 상인들로부터 독촉받은 끝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팔려던 어느 날 아침 그 여자가 전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여기 금을 가져왔으니 무게로 확인해보세요. 이 말에 그간 쌓였던 저의 두려움은 모두 사라졌고 그녀를 향한 제 사랑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제게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혼인 여부에 대해 묻기에 저는 한 번도 혼인한 적이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시종에게 금을 넘겼고 저는 그 시종과 함께 금의 무게를 재기 위해 잠시 다른 장소로 옮겼습니다. 한참 저울질에 몰두하는 동안 시종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부인께서는 물건을 구하고 외상값을 계산하기 위해 여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당신이 그녀에게 격렬한 열정을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당신의 혼인 여부를 물어본 것이지요. 이 기회를 놓쳐서 부인과 같은 분과 결혼하지 못한다면 그건 당신의 인생에서 정말 커다란 실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역시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에 빠졌소. 그러나 그녀의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조차 하지 않았지. 그대의 말대로라면 나는 이제 전적으로 그녀의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해준 당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겠소. 이어서 금의 무게를 다 재고 가방에 다시 넣는 동안 시종은 그녀에게 제가 금에 대해 만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들 사이 합의한 신호였습니다. 저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해준 것이었죠. 그녀는 가게를 나서며 제게 곧 시종을 보낼 테니 그의 안내를 따르라 일러주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인 만큼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외상값을 결제하느라 며칠이 금세 지나갔고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기다리던 시종이 찾아왔습니다.